맞습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 이후에 또 만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 혹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셔도 함께 또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중에 또 인사 시간, 우리 이제 우리 태훈 형제 가정이 오늘 또 이제 인사하겠지만은 오늘 또 광호 형제 회심 자매 오랜만에 그래서 함께 또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연 자매 어디 계신지 제가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예. 우리 이번 주간에 주연 자매 오빠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 기도했는데 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또 저희 교회를 오늘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반가운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지금 이 말씀으로 3주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또 여러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명절이 지나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주체들이 모여 다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친히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원리와 원칙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로 잃는 두 아들의 비유. 오늘 몇 번째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 이 비유의 주인공, 방금 읽으셨잖아요. 처음 읽은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많죠? 아버지도 있고, 큰아들도 있고, 작은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좁히겠습니다.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셋 중에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셋 중에 하나인데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 비유를요, 얼핏 보면 이 비유의 중심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원래 정확한 이름은 탕자의 비유라든지 혹은 두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의 비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 엔딩 부분, 이 구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로 끝납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얘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그냥 아버지가 독백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해석을 하는 방식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를 향해서 하고 계시냐를 봐야 됩니다. 청중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5장 1절 2절을 보면 두 종류의 청중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혹시 뒤에 뜹니까? 성경 1절 2절이? 1절 2절 두 종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미리 질문을 던집니다. 이두 종류의 청중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이 비유를 하셨는지를 한번 머리에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여러분, 15장 시작할 때 1, 2절에 보면 청중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했고요. 예수님과 잔치도 많이 했던 세리와 창기들이 왔습니다. 한 종류의 청중입니다. 또한 종류의 청중은요.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딱 규정하고 아예 이들과 관계를 단절했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는데 왜 이들이 왔냐 하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자주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비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 막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를 하실 때이두 부류의 청중 중에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누굴까요?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바라보고 이 비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의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비유, 아버지,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실 때에 이 비유 안에 있는 누구를 들어서 교훈하려고 하셨을까요? 교훈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장남입니다. 차남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연은 아버지고요. 남우조연상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장남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장남을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양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15장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는요. 9절. 9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 이야기는 8절이에요. 양으로 보면 당장 이야기가 더 이렇게 한 절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탕자가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시간이 얼마 만에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얼마 만에 돌아왔을까요? 이게 짧으면 1년, 2년, 길면 몇십 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죠. 최소 1년에서 몇십 년에 걸쳐 돌아오는 스토리가 9절입니다. 9절. 그런데 이 장남의 이야기는요. 한 시간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한 시간도 안 되는 이야기를 8절이나 할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 말하면요. 클로즈업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엔딩으로 딱 끝납니다. 아버지가 뭔가 독백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의 비유에서 강조점이 누구냐? 마지막에 딱 이 얘기를 이렇게 딱 맞추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비유를 통해서 강하게 남아있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장남입니다. 맏아들. 아! 왜냐면 이게 클로즈업 되다가 딱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해석하고 볼 때에 맏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예수님이 세리와 장계들과 함께 식사와 잔치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별명을 붙였냐면 저 잔치쟁이 혹은 저 잔치 중독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저거 봐. 저 밥 먹는데 또 꼭 나타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죠. 잘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술주정뱅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아냥거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와 장계들과 함께 했었던 이 잔치의 의미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더러운 자리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이 있는 식탁 교제는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이들이 누구로 대표되냐면 장남으로 나타나는데요. 장남이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마치 동생이 돌아온 것은 세리와 창기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함께 아버지는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아들의 반응입니다. 28절 시작. 여기 보니까 큰아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가 노했다. 분노. 두 번째는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배제. 분노와 배제입니다. 큰아들이. 여러분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리고 함께하지 않겠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남의 첫째 반응은 뭐였다고요? 분노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깊은 분노에 사로잡혔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장남이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이 장남의 분노는 동생을 향한 것일까요? 아버지를 향한 것일까요? 누구한테 화내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를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하고 막 말다툼하다가, 여기 우리 학생들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사춘기로 막 접어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아이. 자식이 아버지하고 막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딱 나가다가 아버지하고 말다툼하다가 에잇! 하고 나가는데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를 발로 딱 차면 누구를 찬 겁니까? 예, 지금 찼으면 강아지를 찼습니까? 아버지를 찼습니까? 아버지를 찼죠. 지금 장남의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는 막 동생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듯 보이는데 실은 이게 아버지께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분노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29절, 30절입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장남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순식간에 아버지 앞에서 뚜껑이 열립니다.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장남의 분노를 촉발한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장남이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그래도 무엇 때문에 장남이 갑자기 분노가 촉발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살찐 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 말에는 그 송아지 원문은요 그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찐 송아지가 아니고 그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게 아니고 그 송아지를 잡았단 말입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살던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왔는데 똑같이 집으로 왔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집안이 훤하고 풍악 그리고 춤추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무슨 소린가? 맏아들이 처음에는 내가 잘못 온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데 자기 집이 맞거든요. 무슨 일이지? 큰아들이 궁금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이 집에 딱 들어가지 않고 집 종을 불렀습니다. 나옵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소리가 뭐냐?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종이 장남에게 가서 구하는데요. 27절 표현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여러분 원래 종이 뭐라고 말해야 맞습니까? 둘째 서방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둘째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당신의 동생. 이 표현이 쓰였다는 것은요. 이 형과 동생의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관계성이 무라는 겁니다. 하인은요. 형이 동생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형에게 도련님 이런 표현을 못 씁니다.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하인의 짐작이 아니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되냐면 큰아들도 자기 동생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사를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자기 동생을 3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 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타인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아니 그 녀석에게 그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큰아들이. 그동안 조용히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왔던 맏아들에게는 이건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냥 뚜껑이 열리고 꼭지가 돌면서 분노가 막 터져나옵니다. 그 송아지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럼 대체 그렇다면 그 송아지는 무슨 송아지였을까? 이제 지금부터는 상상입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송아지는 아버지가 너무 애지중지했던 송아지 같아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 장남한테도 손을 못 대게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는 이 송아지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이 송아지로 잔치를 해야지. 구별해놓고는 하나님 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할 날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송아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의미가 부여된 송아지였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담겨있던 송아지였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평소에 왜 아버지가 그 송아지에 대해서 저런가 갸우뚱하고 있었어요. 왜 나도 손대지 못하게 할까? 그런데 돌아왔는데 뭐? 그 송아지를 저 녀석에게 써버렸단 말이야? 그 순간 큰아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여러분, 그 살찐 송아지는요. 정확하게 장남의 자아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동안 마음속에 가졌던 섭섭함, 배신감이요. 그리고 분노가 폭발적으로 순간 표출되게 되는 일종의 뇌관과 같습니다. 수류탄의 앞부분을 딱 끄집어낸 것 같이 그 송아지가 그 아들에 있는 내면을 폭발시켰습니다. 아니, 그 송아지를 잡았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장남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장남은 어떤 누군가 이야기처럼 이 장남은요, 집안에 있던 또 다른 탕자였습니다. 장남은 지금 아들이 아닙니다. 현재 그 반응을 통해서 이 장남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장남의 문제점은요, 상속자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매스컴에도 보는데요. 뭐 재벌도 그렇고 부잣집 집안 아들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른 노릇 안 하고 그 상속자 싸움만 한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송아지 앞에서 너무 분노하고 아버지한테 안색이 변해서 마치 순간적으로 마귀처럼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를 확 쏟아내는 상황.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이게 인간이 악마적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악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렸다 이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확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뚜껑이 열리면요,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뱀이 나와요. 사람 안에서 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속 안에서 뱀이 나오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되게 잘해 주실 때는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제가 참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좌절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했었던 어떤 것들이 완전히 예상 밖으로 틀어질 때요. 그때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원망이 터져 나오다가 뚜껑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뱀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압니다. 내 안에 뱀이 있네. 여러분, 근데요. 뚜껑이 열려서 내 안에 있는 게 확 한번 드러나고 나면, 그걸 경험하고 나면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봐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진짜 확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해보고 나면 그걸 내가 경험하고 나면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못합니다. 그리고 내 뿌리 속에 악마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두 종류의 목사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목사 예를 들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성공해서 너무나 당당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인이 막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CEO처럼 돼요. 목사님이. 그래서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자기처럼 목회를 못하는 사람들이나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우습게 보는 엘리트니즘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딱 그런 게 있죠. 저것도 못해? 두 번째는요. 너무나 거룩하게 살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아서 바리새적 영적 엘리트즘이 딱 생겨서 죄 지은 다른 사람을 보면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이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예를 목사님을 들었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바리새적 자아를 가지고 상당히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를 썼는데 이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딜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지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나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뭔가 한번 딱 나오고 나왔는데 그게 한번 딱 꺾여지고 나면요. 내가 평생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도란 구원받은 죄인이다. 죽을 때까지 죄인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루터가 죽을 때, 마틴 루터가 죽을 때 혼자서 이렇게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대체 그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지 제자들이 가까이 가서 들으면서 뭔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죽을 때 무슨 말을 하면서 죽었냐면 거의 막 덜덜덜 끌면서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였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였어. 나는 평생 지금도 은혜를 구할 뿐이야. 여러분, 평생 가난함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가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든지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거지였어. 이러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뚜껑이 열렸을 때 우리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처럼 장남도요, 자기 본성이 확 나왔습니다. 여러분, 장남은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버지의 관계가 이미 장남이 단절되어 있었어요. 장남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오래전에 끊어진 존재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중동 문화를 보면요, 지금 1세기의 중동 문화와 21세기의 중동 문화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중동 문화는 지금과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중동 문화에서 마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요, 중동사 우리도 그렇거든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화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체면에 손상을 입으니까 중동 문화에서는 중재자가 반드시 와서 양자 사이를 오가면서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중재하고 나면 이 중재가 좋은 점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요, 맏아들은 동생이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즉시 중재자로 나서야 됩니다. 즉시 개입해서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서 아버지와 동생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동생이 집을 떠나는 날 맏아들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화해가 성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떠나보냈다는 겁니다. 이때 자기가 중재자 되기를 포기했단 말은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장남이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 집과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잘 들어보면 지금 아들이 자기 입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아들이 아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고 상속자 아니면 관리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동구 밖에 나가서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것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사는데, 진짜 아들이면 그게 마음 아파서 어떻게 아버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아들이죠. 아버지, 제가 나가서 동생 데려오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몇 년 걸리든지 끝까지 찾아서 돌아올 테니까 제발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아들이죠. 그리고 보따리 싸서 동생 찾으러 집을 나가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지. 아이고, 저 영감 매일 그 자식이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매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는 일만 열심히 하고 돈이나 챙기려고 하면 이게 아들입니까? 아들 아니란 말입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큰아들은요, 지금 이 얘기를 내뱉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드러나죠. 드러날 일이 없죠. 속에 있는데. 안 드러나고 숨겨져 있었는데 둘째가 왔는데 하필이면 그 송아지를 잡았다 말입니다. 그 송아지를 잡는 바람에 뚜껑이 확 열리면서 안에서 악마적, 마귀적 속성이 나와서 아버지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안에서 진짜 뭐가 있었는가가 막 나오는데, 나는 아들이 아니다만 나는 상속자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이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가 탄식을 하는데요, 깊은 슬픔의 탄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아들 향해서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슬픔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자, 우리 아버지가 이르되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긴 탄식을 하면서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탄식, 아버지의 탄식 앞에서 딱 이렇게 끝나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딱 듣다가 갑자기 쫙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듣는데 딱 여기서 끝나니까 마땅하지 않니? 라고 끝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지금 이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렘브란트가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림 중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 손이 다르다. 손도 보았고 발도 보았는데,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 얼굴을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습니까? 아버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손은 막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데 아버지 얼굴은요, 굉장히 슬프고 외로운 얼굴로 그렸어요. 돌아온 아들을 막 붙들고 쓰다듬으면서도 아버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장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장남을 보면서 아버지가 더 깊은 외로움과 슬픔 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에 빠졌냐면, 아, 나는 그동안 두 아들을 다 잃었던 존재구나. 저 아이는 집안의 타인이었구나. 너무나도 슬퍼하는 아버지 얼굴, 이걸 렘브란트가 그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종교적 인간, 그리고 도덕적 인간을 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종교적이고 도덕적 인간이지만,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인간, 교만한 인간, 그리고 배타적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의 전형.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는 제가 목사님들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장담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많잖아요.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도 지금까지 비교적 잘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주일날 와서 꼭 예배드리려고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요.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정말 예를 많이 쓴, 정말 예를 많이 썼어요. 정말 예를 많이 썼어요. 귀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나에게 그러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딱 발생하는데 그 일들이 지속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참겠어요. 그런데 딱 옆을 돌아보니까 갑자기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대충 믿고 잘 믿지도 않고 심지어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도 하는데 왜 주님은,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사업의 축복도 주시고 자식의 축복도 주시고 나는 십일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나에게는 재정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자식 복도 안 주고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이 딱 돌아보면서 듭니다. 벌써 여기에 상속자의 의식, 장남의 의식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모든 재산은 네 거야 얘기합니다.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이 막 화를 내고 비난하는데 자신이 왜 기쁜지를 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가 왜 기쁜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원래는 이제 우리 이걸 분리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비유들인데,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잃어버린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와, 기뻐서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찾았던 목자가 이웃에게 왜 기쁜지 설명했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인이 동전이 10개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막 기뻐해요.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기쁜지 납득시키려고 막 논증을 펼쳤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탕자가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는 아니야, 네 동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잃은 양을 찾아서 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잃은 양. 여러분, 성경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목자와 양으로 묘사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목자와 양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때 이걸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이 많이 있지만 양처럼 바보 같은 동물이 없어요. 닭도 뱀도 개미도 자기가 온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양은 한 번 간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오로지 앞만 향해서만 가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끔씩 어떤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산 꼭대기 돌바위 위에 이렇게 양이 있는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건 산 꼭대기 위에 양이 이렇게 있다는 건 예쁜 그림이 아닙니다. 이 양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그 그림입니다.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한순간도 못 살아요. 만일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거나 양이 목자를 잃으면 잃는 순간에 우리는 잃어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양이 그러면 잃으면 죽은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 것은 99마리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 한 마리의 양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은 이미 죽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간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15장인데 1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는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 인간이 나오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에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인간, 그죠? 둘째 아들로 대표되는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잃어버렸는데 이미 죽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뭘 설명해 주냐 하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내가 네 동생을 잃어버렸지 않니? 근데 내가 오늘 다시 얻었단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동생이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잃어버려서 찾은 게 아니고 이제 네 동생이 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산 거야, 라고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계속 보는데 분노하고 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31절, 이 32절 앞에 3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1절 말씀이 자꾸 가슴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버지의 이 얘기 31절을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다 아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을. 그래서 휘오스라는 단어가 11절, 13절, 19절, 21절, 24절, 25절, 30절 거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아들 향해서 예라고 했을 때만 단어를 다른 걸 씁니다. 이게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예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 말에서 휘오스 말고 테크논이라는 단어는요, 사랑과 애정을 특별히 담아서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마리아가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아이야, 테크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었던 그 단어, 그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지금 큰아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탕자가 돌아와서 너무 좋지만 탕자에게 옷을 갈아입히라고 종들에게 지시할 때도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호칭을 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큰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방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비유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것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속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받아냄이 없을 때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두 가지 유형의 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범법자의 죄고요. 다른 하나는 법 준수자의 죄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죄 목록이 많지만 큰아들에게는 죄 목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목록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인가? 두 죄는 각각의 중심에 뭐가 있냐? 아버지와 깨진 관계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도 깨졌고 큰아들도 깨졌단 말입니다. 깨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그림을 봐서도 생각이 나지만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반겨줄 때 자기의 죄가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의 마지막 반응은 안 나타나요, 이 비유에서. 그리고 그냥 32절에 아버지의 독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듣고 철저히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중재자, 그리고 잔치를 함께 기뻐해야 할 그들은 분노와 배제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는데 그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더럽다고 허리를 두었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자 갑자기 성화해지면서 딱 침묵 가운데 그들이 가만히 있게 됩니다. 큰아들은 겉으로 보면 종교인이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윤리적인 인간이죠. 그러나 들어가 보면 배타적인 인간이고 비정한 인간이고 동생을 경멸하며 비난하는 인간입니다. 큰아들은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을 대표하고 둘째 아들은 비기독교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은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있고 오늘의 한국교회는 큰아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난 인간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옆에 있다고 착각하는 큰아들에게도, 아버지를 떠나 있는 둘째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돌아온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돌아옴의 근거는 철저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탕자가 왔을 때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린 분이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중동에서는 25세가 넘으면 안 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길을 따라 뛰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이 긴 옷이 있는데 뛰려고 하면 레이스처럼 달리기를 하려면 이 옷을 둘둘 말아서 딱 쥐고 뛰면 안에 다리가 다 보이거든요. 굉장히 창피한 겁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하고도 뛰었던 것은 측은히 여겼다. 아들이 마을에 돌아와서 당할 일을 알고 아버지가 그 수치와 수모를 먼저 당하면서 우리 아들 건드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맏아들을 얻기 위해서도 똑같은 대가를 치릅니다.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 손님들도 쭉 따라 나갑니다. 구경꾼들이 섰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께 공개적으로 도발합니다. 동생의 이전의 반항보다 반항이 더 심각한 겁니다. 큰아들은 아예 무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아들은 반항하였지만 자신이 나중에 반항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똑같이 반항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저는 아버지 말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고대 족장 경우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만해! 얘 가둬라. 나중에 잔치 끝나고 얘 처리하겠다.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회개와 회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보는데도 또 아들을 다독거면서 수치와 모욕을 대신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1세기 유대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동키호테입니다. 도대체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너무나 높이 솟아있는 그분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죽으심, 십자가를 본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는 뭐냐?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뭡니까? 잔치입니다. 아버지의 환대는요, 온 마을 사람들을 한때 모아서 아들의 귀향을 기뻐하는 성대한 잔치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 같은 작은 동물이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이 잔치의 규모를 얘기하는데 당시에 살찐 송아지 한 마리로 최소 100명에서 200명을 먹었다는 문헌이 있는 걸 보면 이 잔치는 집안 사람들만 하는 조촐한 잔치가 아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초청된 초대형 빅 이벤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두 아들의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자주 뭐로 비유하냐면 잔치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행한 기적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결혼식 잔치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25장, 누가복음 13장, 14장에 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생애 전체에 걸쳐서 계속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는 뭐냐? 결혼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마지막 책으로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로 비유하느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최종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분위기는 기쁨이고 풍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한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성경에는 분명히 풍성함과 기쁨과 잔치라는데 과연 내 인생은 잔치요 기쁨이요 즐거움의 삶인가? 축제의 삶인가? 여러분, 제 주위에 저를 포함했습니다. 제 주위에 제가 아는 뭐 제 목회자 친구를 포함해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 돌아봤을 때 과연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잔치의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없다면 그 출제적 삶이 성경은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분노를 가진 큰아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집안에 있었지만 탕자입니다. 집안의 탕자인데 작은 아들이 떠난 그 먼 나라, 집안에서 먼 나라에서 사는 회개하지 않는 탕자로 산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아버지에 대한 아픔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 앞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그 섭섭함으로 나에게 뚜껑이 열리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 부끄러운 경험이 나에게 평생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그 송아지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아버지에게 예, 테크논이라는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였어. 지금도 은혜만 구할 뿐이야 라고 스스로 공로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그 나라의 축제와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문제는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결국 본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무한한 측은심을 가지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라.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그것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길이고 너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시간이 갔지만 이 얘기는 꼭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간이 가면 초조해진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만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초조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각보다 길어지지?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제가 지금 세 번째이기 때문에 네 번째를 할 수 없어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혹은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존재라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만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도 얘기하면 부끄럽지만 여러분 좋은 아버지 되십시오. 제가 저도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면요, 진절머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어! 왜 그럴까? 어렸을 때 겪은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어렸을 때 무의식 속에 존재했던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너무 가혹했고 너무 무관심했고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 그러면 무의식에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상처가 올라와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의 관계가 왜곡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넘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저분의 영성적 한계는 뭘까? 어렸을 때의 아버지 체험, 이것이 평생 영적 장애를 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 계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저까지 포함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한테 너그러워야 합니다. 옳은 것도 가르치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수했을 때 언제든지 다시 끌어안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사랑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창의성이 발달하고 모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가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수했을 때, 시도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도 야단치지 않음을 경험한 이들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다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힘을 주어서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블루오션으로 창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뭘 잘못하면 엄격하고 심지어는 체벌하고 비교하고 이러면요,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 시도했다가 안 됐을 때 당해야 될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아예 기회가 와도 시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 가운데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줘야 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아버지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성교의 첫째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아버지들이 좀 너그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잠깐만요. 잠시만.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관계 회복을 통해서 누리고 작은 아들도 이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중 하나의 좋은 통로로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구해야 할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찬양팀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아버지의 긍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 탄식, 아버지의 슬픈 모습을 기억하고 주여 주님의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십시오.